그때에 가이사 아구스도가 영을 내려 천하로 다 호적하라 하였으니 이 호적은 구레뇨가 수리아 총독이 되었을 때에 처음 한 것이라. 모든 사람이 호적하러 각각 고향으로 돌아가매 요셉도 다윗의 집 족속이므로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서 유대를 향하여 베들레헴이라 하는 다윗의 동네로 그 약혼한 마리아와 함께 호적하러 올라가니 마리아가 이미 잉태하였더라. 거기 있을 그때에 해산할 날이 차서 첫 아들을 낳아 강보로 싸서 구유에 뉘었으니 이는 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로라.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추매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여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들과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천사들이 떠나 하늘로 올라가니 목자가 서로 말하되
이제 베들레헴으로 가서 주께서 우리에게 알리신 바 이 이루어진 일을 보자
하고 빨리 가서 마리아와 요셉과 구유에 누인 아기를 찾아서 보고 천사가 자기들에게 이 아기에 대하여 말한 것을 전하니 듣는 자가 다 목자들이 그들에게 말한 것들을 놀랍게 여기되 마리아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새기어 생각하니라. 목자들은 자기들에게 이르던 바와 같이 듣고 본 그 모든 것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송하며 돌아가니라.
낮은 곳에서 시작된 하나님 나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의 탄생 스토리를 담고 있지만 동시에 당시 로마 제국의 역사와 사회 상황을 생생하게 보여줍니다. 특별히 1절에 등장하는 가이사 아구스도, 가이사르 아우구스투스라는 칭호는 누가복음의 수신자였던 데오빌로를 비롯하여 당시 로마 제국 안에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알만한 칭호였죠. 먼저 가이사는 율리우스 카이사르의 명예를 이어간다는 면에서 이후 황제를 가리키는 일반적인 명칭이 되었고요. 아우구스, 라틴어 아우구스투스는 BC 27년에 로마 원로원이 율리우스 카이사르의 양자이자 후계자였던 가이우스 율리우스 카이사르 옥타비아누스를 로마의 공식 황제로 인정하면서 부여한 칭호입니다. 그래서 이후로는 모든 로마의 황제들이 가이사 아구스도, 가이사르 아우구스투스라는 칭호를 물려받는 것입니다. 따라서 누가복음은 지금 이 시대가 로마 황제의 시대, 제국의 통치를 받는 시대임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죠. 그리고 황제의 통치를 가장 선명하게 보여주는 명령이 오늘 일절에 등장하는 천하로 다 호적하라는 호적 등록 명령입니다. 그것은 단순한 인구조사가 아니었습니다. 로마 황제가 제국의 백성들로부터 더 효율적으로 많은 세금을 거두어들이기 위한 조치였죠. 그리고 그 돈으로 황제는 관료 조직과 군대를 운영하면서 자신의 권력을 강화하는 것이죠. 그것이 당시 로마 황제가 제국을 다스리고 통치하는 시스템이었습니다. 당연히 지배를 받는 자들의 입장에서는 엄청난 부담이었죠. 심지어 2절에 구레뇨가 시리아 총독으로 인구 조사를 시행했을 때는 역사적으로 다른 기록을 살펴보면 갈릴리에서 폭동이 일어날 정도였다고 합니다. 인구 조사를 시행하기로 하는데 갈릴리의 사람들이 시위를 하고 폭동을 일으키는 그런 일이 일어났었죠. 지금도 그렇지만 아무래도 세금 문제는 돈 문제이다 보니 예민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황제의 부와 권력을 위해 수많은 사람들이 고향으로 돌아가 재산을 등록하는 등 수많은 백성들이 황제가 요구하는 비용을 지불하기 위해 큰 사회적, 경제적 부담을 겪어야 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당시 팍스 로마나 로마에 의한 평화, 로마가 추구했던 평화이죠. 많은 비용을 요구하고 그것을 통해 치안과 안전을 보장해준다는 그런 시스템이었습니다. 그리고 3절에 가이사 아구스도의 명령을 따라 오늘 요셉과 마리아 역시 갈릴리 나사렛에서 유대 베들레헴으로 이동해야만 했습니다. 아마도 대대로 물려내려오던 땅과 같은 그 요셉의 재산이 베들레헴에 있었기 때문일 것입니다. 당시 베들레헴도 그렇고 아마도 남부에 있는 많은 소도시에 있는 사람들은 북부의 갈릴리와 나사렛을 비롯하여 갈릴리와 그 갈릴리 지역을 개발하던 로마의 건축 사업에 동원되고 그곳에서 많은 일자리를 가졌을 것입니다. 그래서 요셉도 사실 목수라고 하는 직업이 당시에는 목수라고 번역될 수도 있지만 석수라고도 번역될 수 있어요. 그래서 돌멩이 같은 것을 잘 깎아내서 건축 자재를 대고 그런 건축 사업이 갈릴리 이 북부 지방에 많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도 보면 디베 요한복음에도 보면 디베요라는 도시도 있고 그런 황제의 이름에 따서 건축을 하고 새로운 도시를 만드는 게 당시 갈릴리에서 흥행하던 사업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그곳에 많은 인구들이 몰려들었고 또 고향으로 돌아가자고 하면 고향에서 호적 등록을 하게 되면 급격하게 큰 인구가 이동하게 되는 것이죠. 따라서 요셉도 자신의 재산을 지키고 이 제국의 통치를 따르기 위해 나사렛에서 베들레헴까지 100km 이상 며칠을 걸쳐 걸어가야 했습니다. 그것도 오전에 자신의 약혼자이자 예수님을 품은 임산부 마리아를 데리고 말입니다. 6절에 그들이 베들레헴에 도착한 때는 마리아가 해산할 날이 거의 찼을 때입니다. 따라서 마리아는 해산을 앞둔 임산부로서 몸과 마음의 피로가 극심했을 것입니다. 특별히 7절은 더욱 안타까운 현실을 보여주고 있죠. 호적 등록을 위해 방금 또 말씀드렸듯이 모든 사람이 고향으로 돌아가자 유다 남부에 있던 소도시에는 그 인구가 갑자기 넘쳐나기 시작했습니다. 갑자기 유동 인구가 늘어났기 때문에 베들레헴의 여관이 이미 가득 차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명절이나 이런 명절 같은 때를 보면 서울이나 이런 큰 도시에서 일하던 사람들이 지방에 자신의 고향으로 돌아갈 때 차가 밀리고 숙소가 가득하게 되는 것처럼 말입니다. 따라서 요셉과 마리아는 아기 예수님을 출산한 후에 구유에 눕힐 수밖에 없었습니다. 임산부 마리아의 출산을 위해 양보하거나 배려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죠. 이것이 호적 조사 정책이 보여주는 사회적인 결과물이었습니다. 한마디로 민심이 싸늘했습니다. 다른 사람에 대해 차갑고 냉정했죠. 임산부를 향한 긍휼한 마음이나 따뜻함은 전혀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이것을 통해 누가는 바로 이와 같은 싸늘함이 이와 같은 차가움과 냉정함이 바로 가이사 아구스도가 다스리는 로마 제국의 현실이라는 점을 여실히 가감없이 보여주고 있죠. 요셉과 마리아 가정뿐만 아니라 비슷한 처지에 있는 사람들, 여성이나 아이들 같은 사회적인 약자나 가난한 자들, 소외된 자들이 가장 큰 고통을 겪어야 했을 것입니다. 로마의 고위층에 있는 사람들은 전혀 경험할 수 없는 여러 가지 불의한 일들, 고통과 아픔이 이와 같은 자들에게 일어났던 것이죠. 이처럼 메시아 그리스도, 온 세상을 구원하실 구세주의 탄생은 일반적인 권력자들이나 왕들과 매우 달랐습니다. 편안한 시설과 존귀한 장소, 특별한 대우는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도리어 가장 낮은 곳, 이 제국의 통치 아래 고통받고 신음하는 백성들, 힘없는 자들의 삶 한복판에서 구원의 역사를 열어 가십니다. 집도 없이 열악한 환경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고통과 아픔을 함께해 나가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탄생하시면서 누우셨던 이 구유는 바로 그와 같은 역사의 현장, 아픔과 고통의 현장, 약한 자들이 겪어야 했던 그 사회의 어려움들을 보여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내가 바로 이런 자들을 위해 왔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누가복음은 오늘 본문 8절에 예수님의 탄생 소식이 가장 먼저 목자들에게 알려졌다고 기록합니다. 이것은 마태복음과의 큰 차이점이기도 합니다. 마태복음은 2장에서 동방박사들이 유대 베들레헴에 예수님을 찾아왔다고 하죠. 그들은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예물로 드릴 정도로 부자였고 지위가 높은 사람들이었습니다. 하지만 누가복음은 동방박사가 아니라 베들레헴의 목자들에게 주목하고 있죠. 16절에 그들은 구유에 누인 아기 예수님을 찾아서 천사가 자기들에게 전한 소식을 알려주었을 뿐입니다. 어떠한 예물도 없었고 20절에 그저 목자들은 자기들이 듣고 본 것으로 인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송했을 뿐이죠. 동방박사나 귀한 보물은 없었습니다. 당시 목자는 로마 사회에서 천대받고 소외받는 직업 중 하나였죠. 그들은 성전 예배나 종교 행사에 자유롭게 참여하지 못하고 늘 들판에 머물러 있어야 했습니다. 한마디로 안식일이라든지 여러 가지 쉼과 안식을 누릴 틈이 없는 사람들이었죠. 그런데 오늘 본문 8절부터 15절까지 하나님께서는 수많은 천군 천사를 동원하시며 목자들에게 이 기쁨의 소식을 전하십니다. 11절에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로마 사회에서 가장 소외받는 너희들을 위해, 이 로마 제국 안에서 항상 일해야 했던 너희를 위해, 모든 종교 행사에서 소외되는 너희들을 위해 구주가 나셨다라고 말입니다. 그것은 당시 로마 상류 사회를 살았던 데오빌로에게는 상당히 큰 충격적인 메시지였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통치가 높은 자들을 위해서가 아니라 낮은 자들을 위해서, 낮은 곳에서부터 시작되었음을 보여주는 메시지이죠. 그것은 10절에 천사가 말하듯이 로마 제국의 억압을 받으며 고통과 아픔을 경험했던 온 백성들에게 있어서 큰 기쁨의 소식, 그야말로 복음입니다. 하나님께서 목자들과 같은 소외된 자들에게 관심을 가지시고 너희를 위해, 그들을 위해 그리스도이신 구세주 예수님을 보내주셨다는 점에서 말입니다. 그래서 13절에 수많은 천사, 천군 천사들이 하나님을 찬송하기 시작합니다. 다 같이 14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14절입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당시 로마 제국이 가져다준 평화, 팍스 로마나는 낮은 곳에 있는 사람들을 희생시키며 약한 자들을 희생시키며 강한 자들, 높은 자들만 누리던 평화였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주시는 평화는 땅에서부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 목자와 같이 소외된 사람들로부터 시작된 평화였죠. 팍스 도미니, 팍스 그리스도였습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높은 곳에 있는 자들이 영광을 받기 위한 평화가 아니라, 높은 곳에 있는 자들이 스스로 영광을 받는 것이 아니라 그들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고 찬송하고 있죠. 그 평화는 예수님의 평화, 우리 주님의 평화, 팍스 도미니는 로마 제국과 같이 호적 등록과 세금을 통해서 유지되는 평화가 아니었습니다. 군사력을 통해 유지되는 평화가 아니었습니다. 낮은 자들의 가장 낮은 자들에게까지도 거저 주어지는 평화, 은혜의 평화였습니다. 아무런 돈, 금전적인 요구나 대가를 요구하지 않았죠. 돈과 권력이 필요 없는 평화였습니다. 그리고 높은 곳에서부터 낮은 곳까지 동일하게 모두에게 주어지는 평화였습니다. 따라서 목자들이 찾아간 구유 위에 구세주는 세상이 줄 수 없는 평화, 제국이 줄 수 없는 새로운 하나님 나라의 평화에 대한 소망을 보여줍니다. 예수님의 탄생 자체가 새로운 하나님 나라의 통치와 평화를 보여주는 강력한 메시지였던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이 어떠하든지, 이 세상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굴러가든지, 하나님께서 여러분들과 저의 인생도 기뻐하시고 평화를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떠한 대가를 요구하지 않으시고 그저 이 자리에 주님을 찾아와 기뻐하는, 찬양하는, 기도하는 여러분들과 저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로 평화를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아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통해 주의 몸된 교회를 통해 이 세상의 은혜의 평화, 이 세상의 힘으로 인한 평화가 아니라 은혜의 평화를 전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도 이 소망 가운데 기도하며 승리하는 하루 살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